오늘 30장은 1절부터 7절 그리고 8절부터 17절까지의 이 말씀은 남쪽 유다가 애굽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텐데 애굽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수치를 당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데 애굽의 남쪽 유다의 백성들이 너무 패역한 모습을 8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들을 돌아오도록 하지만은 거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남은 자는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18절 이하에서 26절까지는 우리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를 보호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반면에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남쪽 유다를 괴롭히는 아수르를 멸망시킬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날 교회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잘 우리가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 안 하면 이것은 하나의 지나가는 역사밖에 안 되는데 그때 다스리는 하나님이나 지금 교회를 다스리는 하나님은 동일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입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신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한다거나 교회가 예를 들면은 교회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로 주님을 따라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과 결탁을 한다거나 그를 의지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세속적인 것이 교회로 들어와서 그를 의지하게 된다거나 했을 때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한마디로 이 패역한 자식들이 곧 남쪽 유다 백성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한마디로 그들이 남쪽에 있는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이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곧 뭐냐?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들도 다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할 때에. 그리고 어떤 걸 할 때도 여호와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은 진정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절 보면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강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 선지자들에게 묻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보낸 이사야에게 묻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했다 그 말하고 또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에게 묻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한마디로 뭐예요? 의지하려고 했던 그 바로의 세력이 오히려 너희에게 수치가 된다는 거예요.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수치와 수욕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고관들이 소환해 있고 그 사신들은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이야기하지요.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라. 너희들에게 유익이 될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기 위해서 소안에 가고 못하게 한에스에 가서 이 소안과 한에스는 애굽에 있는 도시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안과 한에스는 당시에 애굽 왕들의 그들이 뭐예요? 이 수도로 여기며 살았던 그러한 지역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으면 예를 들면은 서울, 또 어떻게 보면 뭐 충청도 지역에다가 이렇게 수도로 버금가는 것을 만들려고 했던 것하고는 다르지만은 큰 넓은 애굽에서 이 두 군데가 수도격으로 있었다가 말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너희 사신들이 갔다고 말이에요. 일국에 하나도 통일되어 있지 아니하는 애굽을 너희가 의지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는 이 상상할 수 없는 우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와 수욕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이제 6절부터 7절에서는 이 별 볼 일도 없는 도움을 받지도 못하는 애굽에 가는 이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이제 뭐하기 위해서요? 이제 정치하기 위해서 그들의 사신들로 이제 애굽에 내려가는 거이죠. 그런데 그 내려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할 때에 광야가 너무 위험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갔다 하면 생명 걸고 갔다. 이렇게 생명 걸만한 곳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다 그 말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거 자기 생명을 건다 그 말이에요.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컫는다. 라합이란 말은 거만하다 또 힘을 자랑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을 의미하고 있죠. 애굽을 아무것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은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주의 말씀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헛된 것을 가지고 사람들끼리 사람의 힘을 뭉쳐가지고 하려고 하는 잘못된 것. 어떻게 보면 뭐예요? 교회 정치를 제대로 해서 사회 정치인들하고도 이렇게 맞아떨어질 만한 실력도 없는데 교회 안에 잘못된 것 뭉쳐가지고 하려는 이런 세력들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하려고 그 짓을 하겠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망할 짓을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아무 필요 없는 짓이잖아요. 그런데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외부에 정치하시는 분들하고도 잘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그릇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할까 사회 생활을 구분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못하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는 정말 자기 고집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는 이 모습을 이제 8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왜 그러냐면 꼭 기록되어서 이 기록된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증거로 보여라고 말해요. 성경은 그 증거를 다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 증거가 다 나타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모르는 것 같지만 다 하나도 없이 다 드러난 것이고 하나님은 이방인의 모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행위록이 다 있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그 하나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상급이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범죄하였을 때 회개하면은 다 없애버립니다. 그 기록에 남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죽게 될 때 하나님은 깨끗하게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천국을 간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 거듭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주장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에다 별짓거리를 다 해놔도 그것은 상급으로 남지 않냐고, 그것은 단 한 가지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진 거예요. 악한 행동으로.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다 생명을 걸어야 되느냐, 교회에 들어오신 우리 보내주신 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럼 고백되었으면 손바닥과 손등이 같듯이 그가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어린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면 응애하고 울면 생명이 있을 때는 엄마의 젖을 먹듯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8절, 이제 9절을 보면 대저 이는 폐역한 백성이요. 폐역하단 말이 1절이라는 말입니다. 또 여기서도 폐역한 백성. 진리를 떠난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은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식들을 이야기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낳았나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자기의 것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씀한다는 말이에요. 예.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자식. 왜요? 종자가 다르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 그러나 교회는 다녀도 거듭나지 아니하였을 때는 현재 그 상태가 마귀의 종의 상태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안 하지요.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게 이제 남쪽 유다의 백성들의 폐역한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견하지 마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마라 그럽니다. 이 바른 것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주어가지고 양심에 찔리게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은혜 받으러 왔지 책망 받으러 왔냐 이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으러 오지요. 그럼 은혜라는 것은 어떻게 오느냐?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은혜는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저주를 퍼붓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 그러면서도 뭐예요? 그 죄인들을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구원해 내시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냐? 온전히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리고 믿는 자가 어때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을 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야만이 한마디로 평강이 오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견하지 말고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참 이것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거의 비스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그저 부드러운 말하고 그러면 거의 좋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살린 것 같지만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이 악한 자들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그 책망하거나 죄를 지적하고 그것보다는 그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라, 해주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럼 나갈 때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고 가지고. 그러나 그것이 바로 뭐이냐, 악한 원수 마귀들의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누가 죄 지적한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강단에서 죄를 지적하면 싫습니다. 그게 우리의 타락된 본성이거든요. 싫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처음에는 뭐 자리에 앉아서는 안절부절하고 아 못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집에 가면서도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일을 하면서도 그걸 깨닫게 돼요. 아 맞아, 이번에 목사님도 이런 말씀이 왔지. 맞아, 내가 내 속에는 듣기 싫다고 거부하는 것은 이것은 나의 타락된 본성이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었다면 그지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냐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때는 이게 이제 뭐로 쌓이면 거부감으로 쌓이고 쌓여서 죽여버리겠다라는 생각을 마음에 품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 무섭습니다. 네.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도 정미한지 말이죠. 그리고 뭐예요? 거짓된 것을 보이라고 말이에요.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패역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은 진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족하지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다 그 말이에요. 태도다 그 말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누가 지금 남쪽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신앙의 원리와 원칙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 자꾸만 다른 말도 많은데 왜 예수님만 이야기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하냐? 다른 이야기는 없냐? 다른 것 좀 이야기해가지고 부드럽게 좀 해줄 수는 없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그것이 살 길이라면 우리가 교회 나올 필요가 없지 않아요. 절간에 가서 들어도 좋은 이야기가 있고 저 유교에 가도 좋은 이야기들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 유교를 그렇게 믿고 살았던 분인데 좋은 이야기 너무 많이 한 거예요. 네? 성도들은 가가지고 집회하고 나면 부스러기들이 많이 남고 청소할 것이 많이 남지만 이단들이 가서 집회한 다음에는 종이조각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종이조각이 흘러다닌다 할지라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무리 윤리와 도덕으로 깨끗한 척 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이미 더러워져 있는데 바깥에 깨끗한 것 가지고 깨끗하다고 주님이 하시겠냐 그 말이죠.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 첩경은 신앙을 위한 세부의 원칙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제발 이것 좀 하지 마라. 말씀 좀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도 말씀, 죽어도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서도 집에서도 뭐예요? 어찌하든지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예. 그리고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 떠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앞에 떠나시게 하라고 말이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거, 이거 참 별 볼 일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러한 것들이 어떤 모습이냐, 13절에 보면은 이 죄악이 너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있는 것과 같다고 말이에요. 그건 그 나와 있는 것은 뭐냐, 금방 흐려져 버린다. 귀한 성도님들이요, 보면 알잖아요. 보면 알잖아요. 이야, 위험하다. 너무 위험하다. 본인들은 모릅니다. 함께 어울려 다닌 사람들도 모릅니다. 누가 아느냐? 성령님은 아시지 않아요. 성경은 아시지 않아요. 그러나 절대로 책망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무너짐까지 되리라. 반드시 무너진데 상상외로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에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누가요? 주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토기장에 그를 깨뜨린 같이 깨뜨렸다. 여러분, 이게 이거 하나 들어가서 다 부셔버리면 다 부서져 버리잖아요. 토기장이가 만들었다고 보니까 자기 마음이 안 맞으니까 그냥 슬쩍 든 것 그대로 탁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또 말씀을 하고 해도 그 듣기 싫어하고 했을 때는 이게 바로 담이 무너지러 불쑥 나온 것과 같다고 막 눈에가 다 보인다고 말해요. 그런데 반드시 무너진다. 주님은 어떻게 해요? 어찌하든지 돌이키라는 거이죠. 15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다. 원하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면 되지 않냐? 에? 또 이러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다. 그대로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17절에 한 사람이 꾸준히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준히 너희가 다 도망하고, 한마디로 뭐예요? 끝장 나쁜다. 그러나 결국 남은 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많지 못하게 된다.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가 깨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나. 별로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 책망의 말씀을 하시고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이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게 지금 이제 18절 이하죠. 너무너무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다니 그랬습니다. 심판하기 전에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한 성대들 아무리 터져나오는 그런 담처럼 보여도 이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서기만 돌아서면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잘못한 건 이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돌아서기만 하면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기다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저거 다리몽둥이로 불러버리면 좋겠는데, 저 위기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불의하고 불법을 행하고 하는 자들은 모사를 꾸밀 때는 금방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잘못된 건 한순간에 다 잘못되지만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서게 된다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왜 그래요? 인격적으로 길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원수막에서 순간적으로 우리 감정을 건드리기 때문에 폭발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막 금방금방 할 것 같지만은 주님은 기다리신 주님이시단 말이에요. 예.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하심이요, 기다리는 은혜 베푸시려고. 일어나시니 이는 너에게 긍휼히 여기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귀한 성도님들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기다리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여 시온에 거주하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은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게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러면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23절 이하에서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도록 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이제 27절 이하에서는 완전하게 아수르를 쳐버리겠다 그랬습니다. 30절에 보니까 그의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을 치신 것을 보여주겠다.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한마디로 31절에 또 뭐예요? 막대기로 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32절에 보면 뭐예요?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리라. 치시고 치시고 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한마디로 뭐예요? 그의 진노가 3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살리라. 모든 걸 자기들이 해놓으려고 다 쌓아놓은 것도 하루 한순간에 불태워서 없어버리겠다. 이건 아수르를 징계하겠다. 심판하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 주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사실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 간에 교통하면서 서로 간에 성도님들끼리 의지하고 사십시오. 왜 우리는 다 주님 의지하고 사는데 서로 의지하고 사면 좋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불의하고 불법한 거 있을 때에 빨리 돌아서기를 원한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 입히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 주위에 이렇게 폐역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인내하면서 기다리신 모습 속에서 모두가 다 주님 안으로 돌아와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